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저녁 즈음이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일곱 개의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부 뭐 아이들처럼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히브리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서 오늘 그 이유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이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빛. 바로 이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은 매우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은 빛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에게 안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모든 일이 잘 된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은 오직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둡고 암울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와 또는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질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모두가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저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세를 얻었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넘어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란을 정말 멋들어지게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익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저녁에 일곱 개의 등잔에 불을 붙일 때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불을 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의 권세를 뚫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불을 붙임과 동시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그곳을 환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혹 어둡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빛으로 환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빛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실제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광명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우리는 당연히 이 빛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이 없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평강의 불입니다.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 불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붙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평강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의 불기둥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란 그야말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음에도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빛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손도 내 몸도 빛이 없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4장 6절에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12시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당시에 낮 12시는 정말 정말 더운 시간입니다. 햇빛이 너무너무 많고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물을 뚫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이 시간대에 우물가에 물을 뚫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은 더워서 햇빛을 피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빛 가운데 더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처럼 빛은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처럼 빛을 예수님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빛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라고 해서 모든 빛이 다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정결한 하나님의 빛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기 세상에 환락의 밤거리에 온갖 빛나는 네온사인도 있습니다. 죄와 방탕을 위한 악한 빛도 순결한 빛 못지않게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경기도 안산에 살았는데 친구 집이 아파트 11층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곳을 간 것이 처음이었는데 11층에서 우연히 밖을 내다봤는데 십자가가 정말 많았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뭐 십자가만 땅에 꽂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안산에도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야경을 보면 십자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은 다른 불빛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의 빛인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빛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아무런 진리도 없는 그런 가짜 빛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무 더워서 햇빛이 많은 시간에 우물에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빛인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요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왜 계속 줄겠습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요기도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주일만 교회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일에 뭐 합니까? 학교 가야죠. 학교 가서 10시간씩, 15시간씩 공부합니다. 월화, 수목, 금토 공부하고 주일에 잠깐 들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저는 종종 인터넷에서 강의 영상을 봅니다. 수험생들이 강의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겠구나, 내가 바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련회 안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다음 주에 시험이야. 과제가 있어. 이거면 바로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적이라는 또는 좋은 직장이라는 돈이라는 가짜 빛을 보고 살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입니다. 요즘 20대, 30대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나 기억나는 순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첫 직장을 갔을 때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 부모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결핍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핍이다. 단순히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혼나야죠. 학교에서 열심히 안 했구나 뭐 등등. 그런데 요즘 어떡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에서 못하면 과외를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아이들은 다 하고 거기다가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결핍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가짜 빛이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짜 빛을 보고 살게 한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가짜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잊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온갖 네온사인이 환하게 비추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의 빛은, 그런 빛은 빛나긴 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가장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빛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또 시편 2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셨던 바로 그 빛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있는 바로 그 빛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 빛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 빛의 통로가 되는 성소와 등잔을 잘 관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만 관리하고 성적만 관리하고 돈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라 빛을 공급받는 성소의 등잔을 잘 관리했듯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막힘이 없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챙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불을 켜두어야 하고 항상 등잔들을 잘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배와 신앙 상태를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한 기름. 성막 내부를 밝히기 위해 등불에 사용될 기름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헌납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납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홀함이 없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준비인데 소홀하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게 준비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순결한 기름, 즉 소홀함이 없이 진심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기름이 순결한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순결한지는 오직 하나님과 바치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단순히 참석해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드리고 등불을 관리하고 점검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언제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내가 잘 모르면 잘 부르지 않고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으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피곤하면 잘 듣지 않고 이런 것은 순결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예배를 오기 전부터 우리는 순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수요기도의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집에서 일찍 출발하면 교회에 일찍 도착합니다. 교회에 늦게 도착하는 건 예배를 드리러 늦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어디 앉을지 정하는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해야 합니다. 일찍 오신 분들이 되도록 앞쪽에 앉아야 하는 이유도 예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오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앉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에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해서 앉고 다른 자리는 내가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앉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자리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선생님으로부터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쪽에 앉으면 누군가 들어오는 것도 신경 쓰여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괜히 시계도 한번 더 보게 되고 앞에 보이는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대신 앞에 앉으면 제가 보이는 것은 적어지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층에 앉는지 스피커에 가까이 앉는지 내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서 앉아야 합니다. 내 편함, 내 익숙함이 결코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 빛이 넘쳐나고 지독한 어둠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밝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등불의 불을 지키기 위해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와 매일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순결한 기름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이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